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일과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양자 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무역 불균형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비날리 일드림 총리와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격퇴와 난민 사태 안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터키는 마침 이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ISIL과 쿠르드 반군들을 대상으로 지난 7개월간 벌인 소탕 작전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일드림 총리는 유프라테스 방어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다음 작전은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한 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터키 정부가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이라크의 인도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지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다며 민간인 보호는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에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이번 달 이곳에 가해진 공습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타이완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레 하이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타이완의 군사훈련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토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평화와 안정,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빈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이번 훈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타이완의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해안경비대는 이투아바 섬 주변에서 내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일상적인 실탄 사격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어제 의회에 중동국가 바레인에 대한 전투기 판매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레인은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 19대를 40억 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반정부 단체에 대한 바레인 정부의 강경 진압 등 인권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연장했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의 데리과슨 판사는 지난 15일 하와이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일시 금지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왓슨 판사는 이어 어제 추가 판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발언이 이슬람 교도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주장 등 당초 판결을 내리도록 만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직원이 중국 정보요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국무부 직원 캔디스 마리의 클레오번 씨가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 중국 관리들로부터 현금과 컴퓨터, 식사, 여행, 아파트 등 수만 달러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건강한 식단과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름진 고지방 음식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맛있다고 여기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이런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에서도 최근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이 고지방, 고열량 음식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음식들 위주로 섭취하게 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가 중성지방 형태로 복부에 쌓이게 되는데요. 지방간이나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지방 식사라고 하더라도 땅콩을 곁들여서 드신다면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과체중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땅콩을 곁들여서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곁들이지 않았을 때보다 중성지방의 혈중 수치가 3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먹은 이 땅콩의 분량은요, 보통 먹는 1회 분량의 한 3배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땅콩 등 견과류는 당뇨병과 천식, 치매 등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하죠. 땅콩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으시다면 오늘 식사 때 땅콩을 한번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3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3도, 신의주 4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14도, 함흥 4도에서 10도, 끝으로 청진은 1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슬림 위트먼의 노래입니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로키 산맥의 봄이 올 때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ll be coming back to you, little sweetheart of the mountain, with your bonnie Once again I'll say I love you, yes I love you, while the birds sing all the day.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n the Rockies far. Once again, I'll say I love you. Yes, I love you. While the birds sing all the day.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n the Rockies far away, in the Rockies far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오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통상 마찰,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와 북핵 대처 방안에 대한 미중 간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이 두 정상이 첫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현안 짚어드리겠고요. 이어서 호주 정부가 이 중국과 서명까지 마친 뒤에 의회에 제출했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안을 갑작스럽게 철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이 확정됐군요.
네,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두 나라 당국이 오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핀란드를 국빈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6일부터 7일까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는데요. 이달 초에 백악관 측이 미중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뒤에 미국 언론과 외신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전망해왔는데 두 나라 당국이 이것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때부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지난달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시 주석에게 밝히긴 했지만 이 두 나라 관계에 여전히 긴장 요소가 많아서 이번 첫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제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정상회담의 의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중국 외교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 주석의 핀란드와 미국 순방 의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은 북한 핵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 우선순위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최근에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와 사드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논의 사항이라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6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정황이 북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의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시 주석에게 세계 이번 회담에서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문제는 어떤가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면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국은 이 사드의 관측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발해왔습니다. 이번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사드를 둘러 싼 마찰이 유지될지 또 아니면 줄어들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뭐 사드 배치 문제나 북한 문제 말고도 이 미중 간의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와 안보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미중 현안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부터 중국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이 국제 무역 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 달 중순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보고서에 담기는 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평가에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이를 앞두고 이 두 정상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경제 현안을 좀 살펴봤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이 꾸준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남중국해 인공섬들의 군사시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공군기지와 레이더 장비를 포함한 첨단시설이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를 꾸준하게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이 재확인하는 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됩니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이 타이완에 대해서 이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체제만 다를 뿐 중국의 일부라는 이 중국의 외교관계 대전제인데요. 이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미국과의 관계 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 백악관이 아니라 마라라고라는 곳에서 열리는군요.
예, 이 마라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양지입니다. 이 사계절 따뜻한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있는데요.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이곳에서 묵으면서 함께 골프를 쳤던 장소입니다. 최근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된 현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백악관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시진핑 주석이 선호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이 중국 언론 매체들은 시 주석이 마라라고에서 회담을 하기는 하지만 이 리조트 내에 묵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하고 있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터키 수도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뒤에 이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인권 탄압 문제 등을 지적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이라서 이 미국의 새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터키를 상당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터키는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작전에 참가하는 중요한 동맹인데요. 이 ISIL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미군기가 이 터키 내부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면서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 내에 ISIL 거점 지역을 대부분 되찾으면서 이 ISIL이 자칭 수도로 설정한 시리아의 라카로 이 작전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 ISIL 격퇴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터키의 협력이 필요한 건가요?
예, 터키 인근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쿠르드족 온건 반군에 대한 처우도 논의해야 되는데요. 터키는 오랫동안 쿠르드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ISIL 격퇴 작전 외에 이 틸러슨 장관이 터키 정부와 논의할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터키 정부가 다음 달 16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 개헌안이 독재를 불러올 것이라는 터키 야당과 서방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터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흐 귤렌 송환 요구를 미국이 거절해왔던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정부가 중국과 맺은 협정을 의회에 비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갑작스럽게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합의로 서명까지 마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비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각 나라에서 신병을 확보한 외국 국적의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하는 이 당사국 간의 협정인데요. 이 호주 정부가 중국인 범죄자들을 중국 현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단념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중국인 범죄자들을 왜 중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예, 중국의 사법체계에 인권 탄압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많아서 범죄자들이 과도한 처벌과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는 게 호주 정부의 판단입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서 비준안을 자진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 측은 비준안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호주 정부에 줄곧 요청해 왔다.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전 존 하워드 총리 재임 시절인 2007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10년 동안 의회에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안해서 이 비준 처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도로 이 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와 경제사범들의 송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 주석의 측근이 호주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조속한 비준을 요청한 것으로 호주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호주 정부가 비준 철회를 결정한 계기가 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최근 호주 영주권자인 중국인 교수가 호주 국적의 부인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드니 공과대학에서 중국학을 가르치는 펑충의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펑 교수는 중국 내 인권 변호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교수로서 주목받는 인물인데요. 중국 당국은 펑 교수를 억류한 채 강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안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호주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연방 하원의 조사가 이 정당 간의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상원정보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씨가 대통령 보좌관이란 직함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이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하원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를 이끌어왔는데요. 이제는 상원이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전산망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이 미국 정보기관들이 결론 지은 바 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공모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 상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원 정보위가 오늘 첫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앞서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의원과 또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We will get to the bottom of this. This investigation scope will go wherever the intelligence.
네,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겠다. 정보가 이끄는 대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이 두 의원의 얘기 들으셨는데요. 버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버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인 반면에 이 워너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좀 단합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하원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 그리고 비공개 브리핑 등 이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에 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사찰당한 일이 있다고 이 데빈 누네스 위원장이 밝히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네, 원래 사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정보기관이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사찰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이 더구나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자 이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역시 누네스 위원장이 조사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상원의 조사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버 위원장이나 워너 부위원장이나 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너 부위원장은 러시아의 목적은 미국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ladimir Putin's goal is a weaker United States, weaker economically.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국제적 입지를 약화하길 바라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점은 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점이라고 이 워너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또 워너 부위원장과 버 위원장은 정보위가 전례 없이 많은 양의 문서들을 받았다면서 이 검토해야 할 문서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곧 검토 작업을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앞으로 20명 정도를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할 예정인지 알려줬습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한 사람뿐입니다. 이 쿠슈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또 러시아 국영은행 총재를 만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진해서 이 상원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워너 의원은 적절한 질문을 할 만한 사실을 다 취합한 뒤에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당장 오늘 30일부터 상원 정보위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누가 나옵니까?
네, 키스 알렉산더 전 국가정보국 NSA 국장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월에 이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한 이 정보기관들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분석가들이 나와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버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Tomorrow's hearing is to examine Russian capabilities. Their capabilities to influence elections globally.
네,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러시아의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이 버 위원장이 말했는데요. 버 위원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러시아가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원정보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만 맡아서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이 초당적인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도 독립위원회 설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대한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음식만 먹어도 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지경이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조사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시인하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가 아무런 직함 없이 이 백악관의 사무실을 얻어서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공식 직함이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씨가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방카 씨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자 이제 공식적으로 직함을 얻고 활동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월급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방카 씨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 씨 역시 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이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앞서 그 쿠슈너 씨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친족 등용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항의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법무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공식 직함을 갖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네, 이 공직자 윤리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 재산도 다 물론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방카 씨는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법률 고문 또 개인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방카 씨는 이 남편 쿠슈너 씨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되자 자신이 맡아서 하던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혹시 이렇게 대통령의 자녀가 공식적인 활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역사를 돌아보면 뭐 10여 명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다고 합니다.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애나 루즈벨트가 이 무보스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역시 이 보좌관으로 일한 일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작은 그런 비서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 트럼프 씨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거 대통령의 딸들과는 달리 이 정책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의 시각이고요. 기계화, 그러니까 로봇의 도입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한편에선 존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보고서가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이 로봇을 지목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경제연구소가 최근 로봇 도입이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산업계에서 로봇의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나타났고요. 제조업계에서 근로자 1,000명당 한 대의 로봇이 일자리 약 6개를 감소시키고 임금을 0.75%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 산업계 전반을 통틀어서 보면요. 수치가 이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봇의 영향으로 미 전역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로봇과 일자리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우선 이번 연구는 로봇 도입이 인간에게 미치는 이 직접적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수치로 매긴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연구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대런 에스모글루 박사, 또 보스턴 대학의 파스컬 레스트레포 박사 등 이 분야에서 이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주도했는데요. 두 교수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고서는 자동화가 진행되면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에는 고용과 임금이 자동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과거에 이 부두에 기종기가 도입되면서 부두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었지만 대신 기술자라든가 금융과 같은 이 관련 직종이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로봇이 도입되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컴퓨터 정보 분석가 등 새로운 이 관련 직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산업계 실제 수치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을 그 정도를 상쇄할 만큼 고용 증가가 다른 산업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동화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긴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는데 미국에서 그 흔히 블루칼라라고 하죠. 이런 이 단순 노동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고 또 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 전반에서 결국 일자리와 임금이 회복되더라도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또 회복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없어진 건지 그 수치를 좀 볼까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직 근로자 6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앞으로 산업용 로봇이 4배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자리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요, 이 성별에 따른 영향도 분석했는데 로봇의 도입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모두 영향을 받았지만 이 남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이 줄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스카이 라이더스의 노래입니다. Another Spring, 또 다른 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e signs of life are everywhere. A hopeful feeling in the air. Winter's gone, we're almost there. We're almost there. I'd love to see the roses bloom, but first they have to struggle through stony ground, but they always do. They always do. Like my heart, they'll soon be opening, but it's probably gonna take another spring. And it's all right, everything in its own time. It's all right, even this old broken heart of mine. We'll find a way, it'll be okay. But it's probably gonna take. Turn April into May, though it's getting warmer every day. You learn to trust, it's on its way, it's on its way. I should be farther than I am, I should be there, but then again, I'm just doing the best I can, the best I can. I wanna see those roses more than anything, but I guess it's gonna take another spring. And it's alright.
take another spring.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서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미 의회 지도부와 정보기관 수장들이 나서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도청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의혹 제기.
지난 3월 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주로 활용하는 140자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연이어 몇 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있는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의 전화를 도청하는 건 불법이고 저급한 일이라며 불법 정치 도청 사건으로 유명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도청 의혹 제기는 곧바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자신의 경쟁자는 물론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 누구도 미국 시민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면서 도청 의혹 제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후보 시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내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공모 의혹.
얼마 전에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한 의혹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이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지역당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2월에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퇴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취임 한 달도 못 채우고 물러난 겁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문역으로 활동했는데 키슬리악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으로 큰 공경이 빠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로 공을 넘긴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대선 직전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수사 권한이 남용됐는지에 대해 의회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FBI도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 중이고 이와 별도로 연방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BI 등 수사정보기관은 도청 가능성을 부인했는데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s tweets about alleged wiretapping directed at him by the
코미 국장은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화 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도청 지시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도청 의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같은 당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 그리고 마크 워너 상원 의원도 도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도청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폭넓은 의미의 감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의 등장과 독립위원회 설립 주장.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도청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미 의회와 정보기관에서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데빈 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소속 인사들의 정보를 모아 보고서를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사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들의 대화 내용이 부수적으로 수집됐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himself and others in the Trump transition team were clearly put into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이 정보 보고서에 올라갔고 이런 보고서가 백악관과 다른 정보기관 관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건데요.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 인사들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된 채 보고서가 퍼졌다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도마 위에 오른 누네스 위원장.
최근 누네스 위원장은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언론과 백악관에 먼저 알린 사실이 논란이 된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누네스 위원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독립위원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at sea, be at sea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I told you.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야, 이 컴퓨터 사용 설명서가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자 제가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사용 설명서가 혼란스러울 게 뭐 있어. 다 쉽게 해놨겠지.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자, 그럼 네가 한번 읽어봐. 라고 하자 제가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어, 내 말이 맞구나. 읽어봐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라고 대답했죠.
Now keep today's expression, I'm at sea, in mind, and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I told you.
Today's expression is be, B-E, be, at, A-T, at, sea, S-E-A-C, be, at, sea. If someone is at sea, it means that they are confused, lost, or bewildered.
말 그대로 I'm at sea는 나는 바다에 떠 있다라는 말이죠. 즉, 당혹스럽다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하지 않다, 불확실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기 십상일 겁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아주 당황스럽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이슨과 제가 컴퓨터 사용 설명서를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니까 아주 난감해했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m at sea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죠.
I'm having a hard time solving this math problem. I'm at sea with this.
라고 하면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지?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I told you.
Let's review. If someone is at sea, it means that they are confused, lost, or bewildered. Be at sea. Or I'm at sea. Be at sea. Or I'm at sea.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ohnny Rivers가 부른 Slow Dancing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alone, just the music on the radio. No one's coming, no one's gone. The telephone, just me and you, and the lights down low. And we're slow dancing, swaying to the music. Slow dancing. In the whole wide world.
just you, girl. And we just flow together when the light's low. Shadows dancing all across the wall. Music's playing so soft and slow. Rest of the world so far away and small. When we're slow dancing, swaying to the music. Slow dancing, just me and my girl. Slow dancing, swaying to the music. No one else in the whol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6년 3월 30일 오늘,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 간에 벌어진 크림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마침내 그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흑해 북해안의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기 때문에 크림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이 크림 전쟁이 시작된 것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러시아는 흑해에서 동지중해에 이르는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사르디니아 연합군은 동지중해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비록 러시아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긴 했지만 러시아군의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러시아 대포의 성능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떨어졌고 군함 역시 증기선이 아닌 범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연합군은 산업혁명의 결과 뛰어난 무기와 정보력 그리고 병참 보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로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는 백의의 천사인 나이팅게일이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함으로써 간호학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1981년 3월 30일 오늘, 미국의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총격을 받게 됩니다.
This afternoon in Washington D.C., President Reagan and staff members escorted by the Secret Service leave the Washington.
대통령을 경호하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원 또한 총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총탄 한 발이 대통령의 왼쪽 허파를 관통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70살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이날 레이건 대통령에게 총을 쏜 범인은 존 힌클리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킹클리는 하늘이인 1982년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